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1일 휴전 제안과 당사자 간 평화회담 그리고 포괄적인 정부 구성이 예멘 사태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 등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 공습이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20일에도 사나의 미사일 경납고에 공습을 가해 대형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테오도어 루즈벨트호가 21일 아라비아해로 향했습니다. 루즈벨트호는 예멘 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10여 척의 다른 미 해군함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배치는 걸프 지역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21일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협박과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2명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그의 지지자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른바 아랍앨범 민주화 혁명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실시된 이집트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 독단적인 정책들은 이집트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압델 파타 엘시시 당시 구참모총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엘시시는 이후 대통령직에 올랐고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는 대부분 체포돼 수감됐고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이민선 전복 사고는 튀니지 출신 선장이 실수로 구조를 위해 접근한 상선과 출동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이탈리아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탑승 인원을 초과한 채 위험한 항해에 나선 선박이 포르투갈 콘테이너선과 충돌해 전복됐고 이로 인해 900여 명의 탑승자들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 탑승자 가운데 28명만 구조됐고 사고의 책임 있는 선장과 1등 항해사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장 모하메드 알리 말렉은 다중 살인 혐의로 시리아 출신의 1등 항해사 마흐무드 비키니는 불법 이민 지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위해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2일 열리는 첫날 회의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의 공헌 등을 주제로 5분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일 민영 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인재 육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있다며 과거사보다는 미래와 일본의 공헌에 초점을 맞출 것임에 시사했습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페루에서 훈련기 공동생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의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가 공동 생산한 훈련기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얀타 오말라 페루 대통령과 함께 훈련기 조립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과 페루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산 훈련기를 페루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급진파 성향의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이 숨졌다고 해외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최근 이틀간 시리아 남부 다라주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반군 37명과 정부군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시리아 공군이 21일 다라주 일부 지역에 공습에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광장 뉴스 광장 김연호입니다.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물질 농축 중단을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All of its program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s plutonium program.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검열이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물질 농축 중단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 외에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핵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일러 특사가 밝혔습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All of its program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s plutonium program, its missile.
사일러 특사는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6자 회담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신호를 보이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황한 불만이나 부차적인 사안을 늘어놓는 자리로는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he table in going through the litany of complaints and secondary issues that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 전략으로 묘사했습니다.
Our DPRK policy continues to be designed to explore and as possible create diplomatic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기회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신중한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늦추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을 거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는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케 해주지만 국제 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을 북한에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는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자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거듭 위반하면서 핵무장과 경제성장 병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re not deterred from our continued efforts to pursue denuclearization as our top priority. And we maintain a robust
또 미국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파트너들과 탄탄한 외교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21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남측 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체료 없이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북하고 돌아온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입니다.
오늘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한 주 정도 그 임금 유예 기간을 연체료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연장된 시한까지는 북측에 월 15%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20일 종전에 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북한에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단 수령은 하되 추후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익분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세 곳이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확인서 제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요구대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 합의와 개성공업지급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면에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협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대구고등법원은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모아서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검열이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김정은 정권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발표한 세계 10대 언론 검열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도 언론 자유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헌법 53조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미국 AP통신과 정치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나라의 일부 언론인들마저도 독자적인 뉴스원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12개 주요 신문과 20개 정기 간행물 그리고 방송의 대부분이 정치 지도부의 성명과 활동에 집중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후 공식 영상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사라지고 관영 매체에 보관된 기사에서 장성택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성택은 이후 북한 매체에서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로 묘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정치적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학교와 국가기관들은 철저히 통제되는 내부 통신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9.7%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코트니 레치 국장은 20일 BOA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overnments turn to more restrictive measures to go hold on to authority, and that's clear.
정부 당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정보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국 TV와 라디오 방송, 외국 DVD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소식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에리트레아와 북한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이란, 중국, 미얀마, 쿠바가 10대 언론 검열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서는 관영 언론만 뉴스를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 수감된 언론인이 4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이는 25년 전 기록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남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들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반둥회의로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행사에는 90여 개 국가의 정부 수반이나 정상급 인사들이 모입니다. 남북한도 각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행사장에 있다 보니까 조화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난다면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회의장이나 같은 날 저녁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갈라 디뇨소에서 마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반둥회의 50주년 행사 땐 당시 이해찬 한국 국무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남북 갈등이 깊은 상황이라서 회동 가능성이 낮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대화가 오가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정상급 인사들이 먼저 하는 관리에 따라 김 상임위원장이 황 부총리보다 앞서 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가 황 부총리 연설에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둥회의가 과거 비동맹 국가들이 주축이 된 회의니만큼 남북한 쟁점을 부각시키긴 어려운 자리지만 핵이나 인권 등 현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각자 연설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북 당국 간의 불신 고뇌 깊고 또 그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터키나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무대에서 남북한이 좀 부딪힌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아마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대해서 조금 그 남북 간 엇박해서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해 북핵과 과거사,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북아 국가 정상급 인사들의 양자 접촉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일, 북중, 북일 등의 양자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만큼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축구 경기와 씨름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21일 국회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행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체육행사론 국민적 관심이 큰 축구와 씨름 대회를, 문화행사론 남북예술인 공연과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결의말 선언문, 문화예술 공동학술회의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 7월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0월에 열리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대북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 합의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다자간 협력을 위해 다음 달 개최되는 유네스코 교육포럼과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를 비롯해 11월에 열리는 세계도로대회 등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과 한국군 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드레스덴 구상 실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통일부가 남북관계 전문가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어제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700m쯤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며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다른 북한 경비정에 예인돼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북방 한계선을 넘기 전에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나서 표류 중이며 예인하겠다는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기 전부터 표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춘 가운데 다른 경비정이 예인해 북상하는 과정을 모두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아태 지역에는 유럽과 달리 다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BMD 체계가 없고 양자적인 협력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과 반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력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호주, 일본의 방어와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선제 공격의 부담을 덜고 연합 반격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공조가 강화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역효과만 낳는다고 판단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긴밀히 통합시키면 사정거리와 정확도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다자적인 조율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추진했지만 지난 2008년 4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 중국은 이후 회담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방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단절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은 두 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공통 분모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는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이 단호한 대북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미 국가 페루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역내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한반도와 북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세 번째 순방국인 칠레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칠레 외교부는 칠레가 유엔 총회와 국제원자력기구 회의 등을 통해 북한 핵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무조건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며 모든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라는 게 칠레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역시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평화와 지역 안전은 물론 핵확산 금지 조약 역시 위협하고 있다며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량 실상 무기를 반대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정상회담을 벌였던 헝가리는 20일 VOA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또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제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 관계자는 헝가리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평양에 공관을 두지 않았고 두 나라 간 교역 또한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헝가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페루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안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분명하고 일관적으로 규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역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유럽연합이 고려 중인 북한 당국과의 정치 대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새 농업 개혁 조치인 포전 담당제가 사실상 가족 중심 영농제라고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포전 담당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공식화한 때문인데요.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매체가 포전 담당제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금년 들어와서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말을 보도한 노동신문 그 횟수가 벌써 19번이나 됩니다.
네.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분조가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조가 짜여 있는데 그 분조를 갖다가 평균 한 4명 내지 5명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분조가 한 3개의 조직으로 다시 나눠지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작업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 4~5명으로 중심이 된 그 작업조를 조직해서 일단 그 토지 일정한 토지를 주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는 하는 그 공정이라든지 또 연간 그 생산 계획을 갖다가 하달해주면서 그 이제 성과를 갖다가 이제 내면은
네.
그 성과를 가지고 국가와 그 이제 작업조가 나누어 가지는 막 이런 그 행태를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데 바로 할당된 그 4~5명이 주로 가족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그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네.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분조와 대비해서 상당히 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가족 일종의 그 실질적으로 가족 영농제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4~5명이라고 하면 한 두 집 정도가
두 집 내지 3집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네, 북한이 이렇게 포전 담당제 성격 등을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김정은 정권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최근에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출범할 때부터 이제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범적으로 조금씩 지금까지 이제 실험적인 형태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 보전 담당 책임제에 대한 그 이쪽은 이제 홍보 정책 홍보가 되겠죠.
네.
아, 그런 홍보를 이제 그 대내외적으로 계속 그 홍보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배경이 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를 실시했던 그 협동 농장들이 아마 정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그 분배목, 농민들에게 대한 일정한 그 분배목을 제대로 잘 보장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 자기는 전력 투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을에 들어오는 그 성과를 보니까 기대치 미치지 못하니까
아, 네.
최근에 와서는 다시 아, 이런 그 공식적인 그 보전 담당 책임제에 몰두할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소토지 농사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비공식적입니다만은 거기다가 굉장히 그 좀 노력을 집중했는데 다시 이제 그 과거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제도권 안으로 계속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 효과라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볼 거냐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정부하고 그 여기에 참여하는 그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쪽, 그러니까 그 북한 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이 지금 계속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그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꼭 보전 담당 책임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게 성과가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아마 성과가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비율에 대해서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뭐 3대 7이다. 이제 정부가 3분의 1이고 농민이 3분의 2다. 되게 어림잡아서 이제 정확하게 3대 7인지 이건 좀 확실치 않은데.
네.
되게 아마 어림잡아서 정부가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고 3분의 2는 농민에게 준다. 아마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농산물 재배하려고 하면은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등 그 자본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네.
그런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는 이제 정부 거라고 보니까 토지 목만큼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려고 그러겠고,
네.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한 사람은 농민이니까 농민, 노동 몫은 이제 농민이 가져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그 자본재를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자본재를 갖다가 농민이 부담을 하면 자본재 목만큼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만일 자본재를 정부가 다 대준다 그러면 그건 정부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나 협동 농장마다 정확하게 일정한 고정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농장에서는 농민이 이제 부담하고 어떤 농장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또 대주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거의 분배만큼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의 몫을 한 30% 내지 40% 정도로 잡고 노동의 몫을 한 30% 정도로 잡고 나머지 이제 그 자본의 몫을 한 경우에 따라서 30, 40% 내 이렇게 분배 몫이 잡히거든요.
실제 네.
100이 그렇게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로서는 이제 결국 노동의 분배 몫을 이제 30%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30%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뭐, 수확량이 괜찮아가지고 목표 생산량이나 그 이상으로 달성했다 그러면 30%가 과거의 그 농민에게 주는 그 분배 몫보다는 분배 몫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30%가 과거의 그 농민에게 보장해 주는 그 몫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가 굉장히 그 경계선상에 이제 있는데 노동의 몫이 뭐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이게 그 날씨가 괜찮고 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정확하게만 분배 받았다면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흉년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30%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보전 담당제가 과거 그 중국의 농업 개혁의 어떤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의 농업 개혁 모델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북한이 과연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중국이 1978년도에 이제 농업 개혁을 이제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인민공사라고 하는 그 집단 농농체 그 집단 농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집단 농농에서 가족에게 다 토지를 분배해 주고 가족 농으로 전환하는 뭐 이것을 이제 농업 개혁이라 그러고 뭐 그런 그 제도를 갖다가 농가 생산 책임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장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시 정부가 상당히 그 노력을 했던 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족농으로만 이게 전환된다고 해서 생산성이 제대로 늘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이제 북한에는 농가에게 할당을 준다고 하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그 아주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하나의 뭐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좀 그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개혁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북한 당국이 그 농민들에게 농사 짓기 위한 물자를 충분하게 이제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배 몫에 대해서 당초 약속했던 신뢰를 충분히 지킨다든지 또 시장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중국이 계획에 성공했던 이런 그 모습을 북한에서도 한번 그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거 북한의 그 정책이 어떻게 변모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권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영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딴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이 20일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22일부터 4일간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55년에 반둥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남협력, 즉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팔레스타인 지지와 아시아-아프리카 협력 강화 등 3개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 16개 창관국 그리고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한국에서는 황우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고요.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네, 정상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번 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뭐가 될까요?
네, 역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두 지도자의 발언과 행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두 정상 간의 만남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겠지만 사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어제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을 했는데 중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다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흥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과 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곡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 전몰자의 넋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날지도 관심사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희박한데요. 이번 회의 기간 중에 남북한 간 접촉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회의나 이날 저녁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등의 자리에서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 대표 간 만남이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예정된 만남이 아닌데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 속에서 시 주석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회동이 성사되면 새로운 변화의 기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과 일본 간 회동도 관심사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접촉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된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선박의 책임자들이 체포됐군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이번에 전복된 리비아 난민선의 선장과 1등 항해사를 체포했습니다. 선장은 튀니지 출신이고요. 승무원은 시리아 출신인데요. 이번 참사의 생존자 28명에 포함된 두 사람은 사고 당시 배의 갑판 꼭대기에 서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다 리비아 해상에서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2주일 사이 내전 등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외무장관 회의만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내무장관들도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유럽연합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10개항에 이르는 행동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 행동계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단 늘리고요.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경관리 협력 강화와 미립국자 단속, 난민 지원 절차 통합도 포함됐고요. 이 밖에도 지문 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험 계획 등 10개 행동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행동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이번 난민 참사와 관련해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도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도덕적 의무라며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럽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이 예멘 근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걸프 해역에 주둔했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와 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오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남쪽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 해군 호함대사령관 케빈 스티븐스 소령이 20일 밝혔습니다. 현재 예멘의 아덴만 근처에는 구축함 윈스턴 처칠호 등 10여 척의 미 군함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옮겨간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미 해군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예멘의 정정 불안이 가중되면서 최근 며칠간 예멘 해역에 대한 해군력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안보작전의 목적은 예멘 해상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루즈벨트호 급파는 지난 주말 이란이 후티 반군 지원을 위한 함대를 예멘 해역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한국모함을 이동 배치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미국은 시아파 주국인 이란이 그동안 같은 종파인 후티 반군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난 1월 쿠데타를 일으켜 친서방 성향의 압둘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축출한 후 세력을 계속 확대해왔는데요.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수니파 아랍 연합군은 지난달 말부터 후티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가하는 등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란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그 테헤란 주재 미국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20일 억류 중인 제이슨 리자이안 테헤란 주재 워싱턴 포스트 신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란에서 간첩죄는 최고 사용까지 가능한 중재인데요. 리자이안 특파원의 변호사는 그가 이란에 비밀 정보를 수집해 적국인 미국에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리자이안 특파원의 기소가 사실이라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란 당국은 즉각 간첩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당국이 리자이안 특파원에게 씌운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도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에서는 리자이안 특파원과 이란 핵협상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20일 성명을 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잔혹한 이란 정권과 핵협상을 타결하기에 앞서 리자이안을 비롯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3주 전만 해도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로 미국과 이란 관계가 풀리는 듯 했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충돌과 또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2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순에서 잠정 합의를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모든 제재가 즉각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협상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도 군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20일 필리핀 육해군 군사기지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미군 6천여 명 그리고 필리핀군 5천여 명이 참가했고요. 미군은 항공기 76대와 함정 3척을 그리고 필리핀군은 항공기 15대와 함정 1척을 동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필리핀 언론은 이번 훈련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마닐라의 아기날도 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그리고 그레고리오 오림 해군기지 등지에서 벌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주변국들이 마찰을 빚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이번 훈련 굉장히 주목하고 있겠죠. 중국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은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스카보로 중국명 황엔다오에서 220km 떨어진 필리핀 해군기지도 훈련 장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원인 텅젠춘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병력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배치 전략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군사훈련 지역을 중국 영해 근접한 지역으로 희망한 것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필리핀은 어떤 입장입니까?
필리핀군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이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며 영토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혀서 영웅권 분쟁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22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8도에서 21도입니다.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8도에서 1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한때 비 내리다 맑아지겠고 원산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8도에서 18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7도에서 1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산은 비 내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2도에서 1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 들어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For you to suppose it's their women and children alone on the farms, not yours.
You forget yourself, sir.
We're not forgetting Webb's promise.
British promises are honored, and the militia will not be released.
하지만 먼로 대령은 민병대가 빠져나가면 전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해 나다니엘의 청을 거절.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그리고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연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d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